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20세기 중반에 그 시몬드 베이유라는 어떤 이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류 사상가였는데요. 이제 그녀가 그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 땅을 사는 현실은 마치 우리 모두가 이제 그 중력의 영향력 속에 이 땅에 이제 발을 붙이고 살듯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현실로부터 이 땅의 비참한 어떤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그 죄의 중력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사람의 심령에 그 끼쳐질 때에만 그러한 죄의 중력으로부터 비참한 현실이라고 하는 중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종교학자죠. 그 미르체 엘리아 아데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종교의 어떤 핵심은 이 하강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로부터 하늘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상승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욕구를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현실을 부정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은 단지 우리가 해방되어야 되고 단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만 되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으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발을 디디시고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이 땅의 고통 속에서 이 땅의 비참함 속에서 당신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종교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단지 이 땅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면 단지 이 땅의 비참한 상황을 고통을 면피하고 그것으로부터 잠깐 회피하며 그것들을 어떤 종교적인 어떤 종교성이라고 하는 어떤 환각을 통해서 그것들을 잠시 잊어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칼 마크스가 비판했던 대로 종교는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편 이상의 역할을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오히려 이 땅의 현실 속에 깊이 침잠하는 것이고 그것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신앙의 대상이심을 그렇게 천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만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우리 오늘 성가대가 잘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이 예수만이 온전히 계실 수 있는 분이고 있으신 분이고 나만이 존재한다 자다 나만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앞에 서 있다, 나는 너희의 현실로부터 떨어져서 먼 우주에서 너희를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너희의 이 비참한 현실, 너희의 이 막막한 현실, 너희의 이 버림받고 고통받고 배신당하는 그 현실 속에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아는 말씀이시죠.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신앙의 대상이다,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이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맥락 속에서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13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도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제자들의 앞에 스승이지만 낮아지신 모습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을 씻으시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는 어떤 하나의 행사인 것이죠. 어떤 하나의 기념인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나와 오랫동안 동거동락했던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말씀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체로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현존해서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을 주겠다, 당부를 주겠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은 단지 계명, 어떤 거기서 정해지는 법칙, 거기서 말하고 있는 명령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길 원하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느냐, 너희가 내 통치 가운데 너희가 나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너희가 그렇게 존재하면서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 계명은 똑같은 요한이 쓴 요한 1서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 앞뒤로 어떤 말씀이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가버리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중에 가장 나를 잘 따랐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자,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그 복음의 선포는 어느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놀라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주님이 태양처럼 오셔서 너희는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천군과 천사와 함께 강력한 나팔 소리로 그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반하는 그 현실,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로 넘겨지실 그 현실, 잠시 후면 채찍질을 당할 그 현실, 그의 백성들에게 왔으나 빛으로 오셨으나 그 사람들이 모두 소경인고로 그를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현실, 그의 백성들에게 그가 다스리는 땅에 왔으나 그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실,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기독교는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신께 아뢰면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당에게 가서 구슬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종교의 어떤 신들에게 가서 그 소원을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신 이외에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참된 신앙은 우리의 현실 모두를 끌어안고 붙잡으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마침 여기에 컵받침이 하나 있습니다. 물은 없는데 컵받침이 있군요. 이것을 여기 떨어뜨리면 당연히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현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라고 할지라도 이카로스처럼 저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도 하지만,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기도 하지만 다시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와 이 현실 속에 발을 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신앙이 단지 어떤 이카로스 같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아니면 여기서 발을 땅에 딛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나는 저 하늘을 날고 있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망상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세상의 인문학보다도 못한 그런 어떤 것일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안에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에 우리의 신앙은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의 그 수많은 사건들,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단지 저 위에 계시면서 마치 올림푸스 산에 신들이 있듯이 그 저 멀리 인간과는 동떨어진 어떤 곳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 땅의 현실로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가 집을 떠나갔을 때 그는 꿈을 꿉니다. 길바닥에 들판에 누워 자며 꿈을 꾸지요.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야곱의 꿈, 야곱의 경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꿈 이후에도 철저하게 계속 그러한 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살아야 됩니다. 외삼촌인 라반에게 가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얼마나 또 결혼하기 힘들었습니까? 어쨌든 자기가 긁어모아 열심히 투쟁해서 열심히 삶과 싸워서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때문에 더 이상 외삼촌과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자 그는 또 거기서 떠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어디서건 발 붙일 수 없는 이 땅의 현실, 우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까? 잠시 후면 에서가 자기에게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에서가 오는 것이 반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해하려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과 씨름하는 그 천사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야곱의 모습은 단지 그 당시에 야곱과 하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습이고 사실 모든 인류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 면입니다. 부정적인 면은 그 역설적인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부정적인 면은 인간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하나님의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굴복시킬 때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 씨름에 그것이 함께 지금 그 씨름에 엮여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쓰러질 때까지, 야곱이 굴복할 때까지 그 싸움을 쉬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까지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다루셨습니다. 홍해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거의 죽다시피 만드셨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씨름하십니다. 사사기에서 씨름하시고 열왕기에서 씨름하시고 포로시대에서 씨름하시고 하나님은 저 멀리 역사 너머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두 팔을 걷어 붙이시고 우리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야곱이 언뜻 보았던 그 하나님, 다윗이 언뜻 보았던 바로 그 하나님, 한나가 자신의 개인의 문제로 왜 나에게는 자식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았을 때에 그가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져서 보게 되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 죽게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시며 스올에도 거하게 하시고 높은 데도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았던 그 내용,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 속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그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 앞에 서 있는 자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자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이렇게 물어보지요.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지금 주님께서는 2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이 개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한 집을 짓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멋진 맨션을, 멋진 호텔을, 멋진 어떤 빌라를 주님께서 짓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이 거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거주지라고 하는 뜻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곁에 너희가 거할 자리를 만들러 올라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 그의 제자들 앞에 지금 당신님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홀로 계시나? 한 본질로 계시나? 세 분의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이야기해도 이단이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이야기해도 이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 분의 위격 속에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세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라고 일컬어질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서로 바라보시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와 서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바라봄의 관계에 있듯이 내가 성령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서로 바라보는 관계에 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과 바라보는 그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너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대상으로 불러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살과 우리와 똑같은 피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형상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듯이 제가 여러분들을 눈으로 볼 수 있듯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한 이 중력의 조건, 이 세상의 조건은 단지 우리가 벗어나야만 되는 조건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이요, 이 중력의 핵심에는 단지 자연과학적으로 어떤 지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시는 모든 세계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발딛고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면 주님께서 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4절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초점을 주로 도마에게 많이 맞췄습니다. 도마는 얼마나 의심이 많은가.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약속을 듣고도 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왜 믿지 못하는가. 아, 우리도 얼마나 이 도마 같을 때가 많은가. 이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 말씀의 초점은 도마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도마에게 살과 뼈를 내보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서셔서 유령이 아니시지요. 어떤 실체가 없는 허상이 아니시지요. 어떤 가치가 아니시지요. 어떤 이상이 아니시지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처하는 그 현실 속에 배고픔의 현실, 배신의 현실, 고난의 현실 속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마치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해방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다시 살아났는데 똑같은 죽기 이전의 몸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체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을 때의 그 몸은 좀 다른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봐라, 만져라. 너희 앞에 내가 서 있지 않느냐. 내가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내가 너희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은 너희가 단지 듣는다고 알 수 없다.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었던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치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마르다가 전하고 마리아가 전하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전하고 요한이 전했지만 베드로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은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져야 되고 예수님을 끌어안아야 되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멀리 우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두 팔을 걷어 붙이시고 인간의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앞에 그 엄중한 사실 앞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은 우리를 하여금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허무로 몰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권태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일을 내려놓아라. 너희의 의도를 내려놓아라. 너희의 계획과 너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유용성과 너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도 괜찮다. 왜? 내가 너희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들이 상품화시키기 좋은 날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됐지요. 그러나 이 부활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상품화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것,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으로 주님이 우리 앞에 그 육신으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쇠잔해져가는 우리의 육신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배신당하고 고통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바라봄의 눈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주님의 성육신의 좌치를 따라가는 그 주님의 성육신의 자태를 본받아가는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 생명이 없는 자는 만들어낼 수 없는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서 계셔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토요일을 안식일로 기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기념합니다. 안식일의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에 내가 했던 일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손을 놓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주 앞에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도를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부활하신 시간이요,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 시간이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시간이요, 지금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속에 우리도 함께 그 시간을 사는 그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 혹은 영원한 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시며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주님이 우리를 부활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표정과 부활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태도와 부활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늠름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도록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현실 속을 살아내십시오.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예배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사망의 현실이요, 우리의 현실은 헛되고 헛된 현실이요, 우리의 현실은 해 아래 새로울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앞에 부활의 주로 서 계시며 오늘 우리 앞에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믿는 자답게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답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상을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로 함께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